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아멘.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참 잘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9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여러 그 신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he or her who belongs to Christ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함께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군가?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믿는 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저는 바로 그는 예배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 The worshiper to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무엇이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그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쓸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군중 가운데서 만나시고 또 주님은 1대1로 개인적으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밤중에 니고데모도 만났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자 청년도 있었죠. 그가 또 직접 그는 주님께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저는 굉장히 두드러진다 그럴까요? 아주 독특하다 그럴까요? 주께서 만나주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인은 주님이 안 찾아갔으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독특하고 그리고 두드러진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이라는 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성경이 이 당시에는 주로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였을지 모르지만 주로 남성들에 대한 그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녀가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특별히 유대인들에서 볼 때는 적대감과 그리고 굉장한 그 모멸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질시하고 업신여겼을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그 긴 역사에서 그것을 잘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 왕에서 시작된 통일 왕국은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까지 이어졌다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북쪽에는 그 여로보암이라는 그 반역을 일으켜서 그 열 지파를 함께해서 그 북왕국을 이뤘던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은 그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중심이 되었던 유다 왕국 이렇게 갈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역사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또 그리고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북쪽에는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올바른 것이다. 이 예배가 옳은 것이다 라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지금 이 사마리안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사마리아 땅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강대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아시리아가 이 강대국들이 보통 어떤 정책을 쓰느냐면 그 민족을 갖다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것은 왜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일본이 우리를 강압해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을 못쓰게 합니다. 성을 바꿔버립니다. 창식의 민족에서 성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의 말을 못쓰게 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못쓰게 합니다. 일본말을 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이 하면서 또 여기서 뭘 했느냐면 이 혼인정책을 통해서 같이 섞이게 합니다. 소위 말하는 피를 섞이게 해서 그 지역, 그 북이스라엘 이 유대민족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이방민족들 이 아시리아에 소속된 그 이방 민족들을 같이 혼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피가 섞인 그리고 우리가 혼혈족이라고 그러죠. 유대의 순수한 피가 아니라 그 혼혈족의 그런 피를 섞어서 나온 민족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그렇게 정말 속된 말로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 요한복음 4장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어떻게 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요? 갈릴리,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다면은 이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극심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적치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요나단, 요르단 지역을 거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길로 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둘러가기 때문에 이틀씩 걸리는 그와 같은 배에 걸리는 시간을 갖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와 같은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과거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 본문을 읽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뭐라고요?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고 말씀을 건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여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동의 뼈에서 그 목이 마른 우리 모든 사람들, 그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지나고 나면 또 우리는 여전히 물을 또 마셔야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Living water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또 오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뜬구름 없이 남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이라는 말은 그녀에게서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뭡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부끄럽고 치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왜요? 남편이 없어서요? 아니죠. 남편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치명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에게 남편이 다섯 명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꺼번에 남편 다섯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동안 이 여인은 다섯 번의 결혼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현재에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오다가다가 만난 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느냐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 지나온 인생을, 과거를 손금 보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가 아닌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신 말이 정확하게 맞다는 겁니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 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그 한마디만 볼 때 우리는 더 구체적인 걸 들어보지 않더라도 그녀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 삶이고 힘든 삶이고 목마른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기에 부족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만큼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성공했고 아니면 실패했고 좌절했느냐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녀의 삶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있어서 두드러진, 남들보다 더 두드러진 것은 그녀의 깊은 신앙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너의 남편 데려오라 그러고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의 말이 참되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녀가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 여인의 대화가 갑자기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예배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금방 봤을 때 잘 그것이 눈에 안 띕니다만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있어서 매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속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의 예배가 진짜 예배냐는 겁니다. 그리심산 성전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예배를 받으시냐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 여인의 이 여인에 대해서 깊은 신앙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갖다가 손금 보듯이 정확하게 손꽃처럼 말씀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태도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 것일까? 저는 한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설이라는 뜻은 그녀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앞에도 봤지만 다섯 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야만 했었고 지금도 떳떳하지 않은 그런 남자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녀가 그 걸어왔던 그 삶 속에서 제가 이해하는 분명한 한 가지는 그녀는 무척 목마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척 그 절대자,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깊은 신앙심이라는 것은 어떤 예배의 형태와 그런 모양을 갖추고 어떤 거름하게 뭐 어떤 성경 구절을 잘 인용하고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깊은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왜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냐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본다면 아 예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뭐 좀 이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 그런 여인에게 그냥 그런 여인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역설적으로 맞습니다. 가장 힘들고 실패했고 밑바닥 중에 밑바닥 사마리아 인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그들을 눈에 피하기 위해서 중동의 한낮에 그 때야 빛을 맞으면서 물길로 나온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쩌면 그 여인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삶의 준비가 그런 고통과 아픔과 목마름 속에서 더욱더 이루어져 있었다는 이 역설적인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21절에서 23절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는 그 예배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미드타운도 아니고 둘루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께서 만나셨던 한 여인, 그 여인에게 대해서 어쩌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그 중심된 우리 크리스천의 그 중심의 예배자로 서는 것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까 했던 그 청년에게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진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권위가 있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남을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유대인들도 보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찮게 봤던 이 여인에게 대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가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누가 과연 진정한 예배자일까요? 저는 바로 그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추구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퍼스입니다. 퍼스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추구한다는 말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추구한다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을 저의 말로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심이 깊어서 뭐 절대자, 뭐 조물주, 뭐 신을 이렇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교회 다니고 교인들 중에서도 죽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늘 추구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게 뭐 무슨 말인지조차도 별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한 가지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사슴이 때 앞에 돌아다니다가 갈증이 나서 그 시원한 샘물을 찾기에 그 갈급한 그 상태,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런 갈급함이 별로 없다면 나는 뭐 그런 거 없어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적지 않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하는 대로 잘 문제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살펴봤듯이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목마름과 그 아픔들과 그 하나님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깨달음과 확신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명이 사람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손을 하늘로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주하고 소색도 아니하고 불의도 아니하고 옆에 있는 저 세리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교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있던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히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추구할까요? 목마른 자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 그리고 나이 어느 정도 된 저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청년의 때만 돼도 20대만 되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목마른 인생이란 것을 압니다. 스스로 목마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삶 속에 있는 목마름을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기만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잘남과 스스로의 착각 속에서 나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누가 진정한 복 있는 자인가를 말씀하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누가 복 있는 자라고 하십니까? 누가 축복된 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넉넉하고 스스로 부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통한 자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자는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진정한 예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영으로 예비하는 자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보면 신령으로 라고 그랬습니다.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누가 진정한 할례 받은 자인가? 참된 할례, true circumcision.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알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오면서 받았던 그 할례,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할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유대인의 그 속에서 끊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할례를 받을 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몸에 받는 그것이 할례가 아니고 진정한 할례가 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감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앞에 보면 뭐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We are worshipped by the Spirit of God. 캐피탈 S, Spirit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동시에 성령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 받은 자는 누구냐면 할례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왜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할례 받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할례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장소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저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행동과 어떤 한 가지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 몸이 감히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몸이 홀리 템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가 성령을 더 알아나감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나가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아나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멎을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만날 때까지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성령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라는 것은 통찰하시고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그 뜻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이 성령만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나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영어로는 in truth죠. in truth.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보면 참되게 혹은 또 진정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되게, 진정으로, 진리로.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카인과 아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카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다고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표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라고 되어 있고 카인은 농사의 것을 바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뭐 동물이냐, 뭐 생물이냐, 짐승이냐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물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중심으로 드린 예배냐? 마음 중심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책이 뭡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예배를 제일 주관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들이 말라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보면 온전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 눈멀고 절고 이런 병들고 이런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이 그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그런 상하고 병들고 한 것도 있겠죠. 그렇게 아주 악하게 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형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살찐 짐승을 드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마음이 전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생각은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얼만큼 많은 재물을 드리느냐, 얼마나 비싼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드리느냐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중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여러분 앞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바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점점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 The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느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행동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인격의 변화는 우리 삶 전체를 바꿔준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의 예배며 무엇이 신령한 예배냐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얼굴을 거늠하게 하고 우리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우리가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예배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전체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 의의 굶주린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그 추구하는 자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넘치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예배자로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철든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의 당신의 아들과 딸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세상을 더 이상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변화를 통하여서 선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